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보내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현실을 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시고 말씀을 들어 믿음이 자라 그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 증거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바로 전해지고 올바로 이해되고 올바로 믿어져서 또 올바로 순종이 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그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지금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께서 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천국 현실이 그렇듯이 지금 이 현실도 영적으로는 벌써 이루어진 우리의 영적 지금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즉 이렇게 천국 지성소에 다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제사장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실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때 벌써 영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게 이 세상에서 보이지가 않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안 믿는다. 이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안 믿는 것은 바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데 부인합니까? 그래서 이제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될 때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눈에 보이게 성취된 앞에서 믿고 안 믿고. 그거 안 믿으면 그건 약간 이상한 사람이지. 그걸 믿음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때 가서는.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초림 때 벌써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는 그 이루심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벌써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구절들을,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어떻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가를 보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영적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미래의 것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 현실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벌써 믿고 있지만 죄로 인하여 죄인들과 이 세상은 하나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과 이 세상은 완전하게 망합니다. 죄가 이 하나님의 저주를 이 세상에 갖고 들어왔는데, 창세기 3장에 한번 가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 죄졌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일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는 뱀이 이제 즉 사탄이 저주받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한다. 이 상한다는 것이 이 크러쉬, 완전히 이렇게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벌써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16절부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즉 인간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죽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즉시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그 저주가 내려졌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그리고 제대로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서 뭐 농사 짓는 걸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의 그 뭐야 한 모습이죠. 이거를 크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 삶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정성을 들였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죄짓기 전의 삶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농사를 지면 이렇게 가시덤불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렇죠? 엄청난 수준에서 모든 것이 형성하는 그런 곳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세상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창세기 3장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일반 저주입니다. 즉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저주입니다. 일반 저주는 또 일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고통이 있게 애를 낳지만 또 애를 낳게 해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지만 그러나 먹게 해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주는 또 일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일반 저주도 끝나고 일반 은혜도 끝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복을 받고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받는 저주나 다 받는 복은 이제 그날이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니 죄가 없다. 즉 죄가 없으므로 저주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왜 저주가 없는 곳의 시민들이 되느냐? 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를 안 받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냐.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니 뭐 더 어떻게 자세하게 써 있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화를 냅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즉 십자가에 달린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그 십자가에서 죽고 계실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세요.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저주받을 만한 짓을 한 짓이라고만 안 되겠네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고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땀 흘리는 일이나 이런 모든 것도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안 믿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건 저주죠. 일반 저주. 그런데 믿는 사람도 같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나 똑같은 일이 주어져도 이제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이나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더욱 완전하게, 더욱 자라나게, 더욱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하나님의 디스플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복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모습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입니다. 이제 완전한 심판을 받을 그런 프리뷰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저주가 없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영원히 죄를 안 질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그런 필링을, 그런 그 느낌을 가져보질 못했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왜? 항상 죄 짓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천국에는 완전하게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 보좌를 예표하는 언약궤 궤 위에 속죄소라. 그래서 이렇게 mercy seat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모습으로 거기다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즉 이렇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보인다는 것은 천국 전체가 다 지성소라는 모습이죠. 지금 천국 전체가 성전이에요. 천국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즉 천국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에서 보여줬죠. 누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누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뭐예요? 다 지성소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럼 뭐예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섬기며라는 단어가 예배하며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에도 예배를 service라고 부릅니다. service. service라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worship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좀 뉘앙스가 다른데, 그러나 월십을 서비스라고도 부릅니다. 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봉사하는, 섬기는.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잘못 사용하는데, 먼저 봉사하시고 싶으면, 우리 봉사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예배하세요. 그게 참 봉사입니다. 서비스란 말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들인데 뭐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이게요, 세상 수준에서도 이걸 조금 이해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너무 귀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에게 봉사하고 그에게 그 웨이터 같이요. 우리 그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서갖고 웨이터라 그러죠. 그 너무 세상에 귀한 사람이 오고 엄청난 사람이 오면요. 세상 수준에서도 그를 섬기고 그렇게 웨이터 하는 그것을 자기의 기쁨과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건요.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런데 내가 여기서 조금 전에 야 천국 모습을 봐라 하나님 봉사한다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 거꾸로 아, 뭐 봉사야 힘들어. 세상에 조금 유명한 인간이 나타나도 자기 영광으로 알면서 왜 하나님에게서는 마음이 그렇게 안 돌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내려지면 차! 아니 미리미리 알아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제사장 모습인데 뭐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구약 제사장은 예표 수준에서 세상 성전이었죠. 그리고 특별한 몇 사람만, 즉 레위 지파도 안 돼요. 그죠? 레위 지파 중에도 완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제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천국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이제. 그리고 레위기 16장 13절, 지난번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안 읽겠는데 뭐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앞에 카텐이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 카텐 바로 앞에 향 피는. 그래서 향을 피워갖고 그 연기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 연기로 지성소를 꽉 채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클리어하게 봤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연기로 꽉 찬 상태에서 거기 들어가서 그 속죄서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대로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천국 제사장들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스모크로 연기로 꽉 채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사야 생각나세요? 그 성소에서 그냥 연기로 꽉 찬 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난 죽었구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번 아침에도 영어 예배 때 참 아이들한테 그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어느 정도의 복이냐. 왜?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냐. 보자마자 영원히 죽는 거냐.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축복이냐를 알려면 내가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추악한 그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인간들은 항상 자기는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이게 못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 봐야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봐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 만나주는데 그 산 가까이 와갖고 이렇게 기웃거리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아니, 정말이에요. 기웃기웃도 함부로 했다. 큰일 나는 거 하나님 보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대단한 인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건방지게 하나님 나와요. 여러분, 기도해봤자 옆에 개 짖는 소리보다도 더 한심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줘야 됩니까? 왜? 근데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못하는 거냐, 어느 정도로 난 아니냐를 깨달아야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복이냐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는지 기쁘게. 그래갖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의 기쁨이 더 크다고.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 작은 거는 아직도 여러분은 잘난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2불짜리 구원. 여러분의 그 죄의 그 한심한 모습이 2브러치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구원받았거든요. 2브러치. 근데 여러분이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뭐 억만불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되면 그럼 억만불의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네가 죄를 못 깨달아서 기쁨이 없다. 그러나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인 것을 아는 자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은혜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쁨이 없는 건 아직도 나는 잘난 줄 아는 거다. 이겁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출애굽기 28장에 가보시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목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꼭 뭐 때가 있어서 뭐 이런 거보다도 예식이죠. 목욕을 하고 제사장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갔다간 죽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르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즉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씻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옷 입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아니면 즉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 쭉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뭐 하나가 있냐면은 여기 이마에 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뭐 그걸 크라운이라고도 하고 뭐 이마에 이렇게 두르는 것이 있는데 그 28장 36절부터 보면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도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만들고 하고 쭉 나가죠. 즉 그 패를 이마에 달지 않고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성결. 그러나 이제 그런 예표 수준의 이마에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부한 것이 많죠.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믿는 자들인데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장 1절에도 14만 4천 명이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이름 쓴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치심하고 연결해서 본 적이 있죠.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인치셔요. 그래서 인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인치심을 우리가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풀었죠. 성령님께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시면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즉 요한계시록에서 기독교인을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죠. 항상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상징이 뭐예요? 피에 씻으면 빨개지죠 옷이. 그러나 피에 씻었는데 하얗다 이 말은 상징이 뭐예요? 거룩하게 된 거죠. 깨끗하게 된 거죠. 즉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하나님 자체가 성소입니다. 장막, 그 성막.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사장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시면 시간이 빨리 가네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21장에서 봤죠. 23절부터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때 말씀드려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비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라. 즉 이렇게 하나님이 비치시는 모습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주어지는 모습이죠. 물론 하나님을 천국에서 알아가려면 영원토록 걸립니다.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걸려야 알게 되느냐? 영원하고 끝이 없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완전하게 주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든 어둠이 다 없어집니다.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적으로는 벌써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즉 창조 때 빛이 있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즉 영적으로는 벌써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게 완전히 비춰지는 그런 현실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물론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죠. 이제 그 예수님이 왕 대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를 다스리냐 뭐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들의 그 수준, 우리들의 위치가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신 그 현실에 저희가 초청을 받은 것이죠. 참여하도록. 다니엘서부터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즉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자꾸 구름 타고 올라간다면 저는 항상 손오공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영광이란 말이죠. 그 구름이라는 뜻은 영광이란 뜻이죠. 영광을 상징하는 게 그 구름 아닙니까? 구약에서 그래서 구름 기둥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데 그렇게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초림 때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이 있죠. 그러나 지금도 그 나라는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에게 나라가 주어지고 그로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는데 근데 그 18절에 가서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예수님만 나라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도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저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 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시면 우리도 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했으면 우리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는 항상 왕이었지 어느 날 왕이 되신 게 아니죠. 그러나 메시아로서는 왕이 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로서의 모든 것에 저희가 참여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이런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때 애굽에서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을 무슨 목적으로 하신다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죠. 19장에 가시면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드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세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런 예표 수준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이루어지는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보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출애굽기 19장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출애굽기 때는 예표 수준에서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표 수준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예표 수준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적이요 부분적이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구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요.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완전하지 못해요. 그 제사장들이 뭐 잘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참 구원에서는 100%가 다 제사장입니다. 진짜 제사장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즉 항상 예표 수준과 예수님이 이루는 참 수준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절들은 그냥 읽지 않고 너무 뭐 읽을 건 읽고 하죠. 근데 다는 안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삼으셨죠. 즉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죠. 뭐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목사였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들을 이 아담이 잘 감당을 못하는 것이 이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왕직을 주셨고 또 창세기 2장 15절에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은 다스리라는 말만 하지 않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즉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또 뭐래요?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키게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민수기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여야 할 일들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53절에 보시면 레위는 제사장들 아니에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레위인들이 그 가운데 증거막 그렇죠? 그 성소를 가운데 두고 이제 막 진을 쳐갖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 족속들이 증거박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지킬지니라 하는 그 단어가 똑같죠. 지킨다. 뭐냐 하면은 이 제사장의 그 하는 일 중에 뭐냐 그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소에서 섬긴다는 거는 그 성소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사는 그 집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아니면 피로 뿌리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올 때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나 이제 너네끼리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네끼리 가라. 난 안 가겠다. 왜? 내가 따라가다가 너네 다 죽는다. 지킨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못 들어오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죄를 짐으로 아담이 왕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뭐 선지자의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들을 완전하게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담은 죄짓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구약 역사의 뒤에서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봐도 한심한 모습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봐도 한심한 모습들.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지옥으로 죽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직분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 직분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 그 일도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산물로 드리는, 즉 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죽고 계십니다. 그 직분을 이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이 지금 이 세 직분을 이행하시는 일로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사장직과 왕직과 선지자직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제사장들이 되고 왕들이 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죠. 소율이 문답 24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즉 선지자의 직분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소율이 문답 25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그 향을 피우는 것이 그 향을 피울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었죠. 즉 향이라는 게 기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향을 항상 피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소위 문답 26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니, 다 이루셨죠. 즉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뭘 조금이라도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셨고 그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 다스리라, 지키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거죠. 다스리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아담에게 했듯이 또 꾀일 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직분들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도 왕이요, 우리도 제사장이요, 우리도 선지자인데. 근데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거나 세상에서 누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 요즘은 지네 멋대로입니다. 말씀이 뭐라 그랬건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면 되는 거지. 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뭐 많이 모인대요. 그러면 해야죠, 우리도, 그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 잘 되더라. 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아니, 잘 안 되면 말씀을 순종 안 할 겁니까? 근데 말씀대로 하면은 잘 안 돼요. 죽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죽어요. 웃으시는데 이게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사실. 그러나 천국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 뭐 좀 세상에서 잘 되려고 교회 나왔는데 뭐 오히려 거꾸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그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선지자, 참왕, 참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여기서 또 이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가는데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왕, 제사장. 그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주죠. 그래서 그 다윗도 왜 사울왕하고 할 때 건드리지 않죠? 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목사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 말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더 얘기해야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진리면 그럼 교인들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교인이나 목사나 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는 모습은 신약에서 성령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았어요? 목사만 받았어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을 내가 말만 해갖고 안 돼요. 요한일서 가보세요. 나중에 그런 소리 들으면은 요한일서를 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여기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가서 27절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즉 여러분의 지금 김용환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칩니까? 성령님이 김용환 목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것이지 인간이 지금 인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입니다. 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서로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는 그것은 좋은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사장과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제 부인이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지 남편이고 자기는 내 부인이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심각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왕이 됐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신부고 천국 시민이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시고 사시면 여러분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다 믿는 대로 합니다. 믿음이 잘못돼서 문제지 다 믿음대로 해요. 어느 누구나 그렇습니다. 안 믿는 자도 자기 믿는 대로 합니다. 참 믿음이 아니래서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자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냐?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냐? 나의 영원한 현실이 어떤 거냐? 이걸 잊어버리면 그러면 세상대로 삽니다.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세상으로 알면 세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거는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되죠.
왜? 여러분, 세상 거는 진짜 안 잊어버리세요. 근데 천국 현실은 자꾸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기에 지금 제사장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근데요, 한번 요거는 말하고 끝내게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데, 그 천국의 왕 되심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하고 요한복음 19장이고 다 읽고 싶었는데, 그냥 설명만 하면요. 가시관을 씌웁니다. 이거 관이라는 건 누가 쓰는 거예요? 왕들이 쓰는 거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 예, 깔보려고 가시관 세워놓고 네가 왕이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자주색 옷이 이게 왕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 색깔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취임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왕의 취임식.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했는데 여기 또 새로 보신 분들. 왕의 취임식은 그날 그 왕으로서는 최고의 날입니다. 엄청난 영광을 받는 날이죠. 자기 이제 왕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빰빠밤 하고 이제 뭐 그 나라에 그 저 뭐야 나팔이 울려 퍼지고 왕이다 하고 그냥 이름이 크게 뭐 되고 빌라도도 예수랑에서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관을 쓰고 그저 엄청나게 빛나는 왕관을 쓰고 그 왕 옷을 입고는 그게 질질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는 행렬에 들어갑니다. 다 그냥 그리고 그 왕 뒤로 그냥 그 나라에서 조금 유명하다는 인간은 다섯 서의 줄 쫙 서갖고 쫓아갑니다. 착. 그런데 그 왕 위에 이제 의자, 왕좌, 보호자가 딱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딱 보니까 그 위에 자기 이름이 쫙 써 있어요. 그 보좌 위에. 그러고는 하고 가서 턱 앉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 취임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금 예수님도 빰빠밤 니네들의 왕이다. 예수님도 왕관을 쓰셨어요. 예수님도 옷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행렬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조롱합니다. 자기가 끝까지 지지도 못해요. 그래갖고 딱 갔더니 그 십자가 위에 자기 이름이 탁 붙여져 있어요. 이제 왕위에 앉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게 죽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왕으로 그렇게 죽자마자 천국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건 엄청난 왕의 취임식입니다. 왕이 지금 자기 나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잔치가 없죠. 보통 영광의 잔치가 아닙니다. 그 왕을 맞아들이는 천국 모습. 그러나 세상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의 왕 대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폼 잡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입니까? 조롱입니까? 세상의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천국도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런 한심한 모습, 그렇게 그냥 힘없고 의도 터지고 침뱉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천국에서는 왕의 취임식의 모습인 걸 잊지 마세요. 보통 영광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영광이 안 보이면 여러분은 지금 뭐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십자가를 팔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그냥 반들반들반들하게 그냥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 붙여갖고 이러고 댕겨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서 다야 붙여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까? 아, 난 미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지. 그 십자가를 다야로 만들어 놓고 메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광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몰라요. 저는 너무 멋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느 정도로 뭐 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몇 년을 더 살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몸이 짓밟히고 둘러 찢어져도 영광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그 구원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참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왕들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시고 저희로 그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에서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으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쁜 삶을 사는 저희들. 그러나 그 왕됨이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잘 생각하며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임을 꼭 깨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